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과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 안의 관계는 다시 구체적으로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또 두 번째 관계가 20절 21절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실 20절 21절에 나오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라 이 명령은 뭐 특별히 설명할 그런 거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과 또 권면들이 있는데 이 권면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종교와 상관없이 뭐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당연하게 인정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도 유교를 믿는 사람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대학을 나온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가령 어제 보았던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복종하라 했던 명령만 해도 사실은 고대사회나 아니면 이 성경에 쓰여지었던 신약시대만 해도 이런 관계가 현실 속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버려도 그만인 그런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도 부모는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또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건 뭐 또 굳이 말하고자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라 이 점에 있어 조금 독특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세 번째 관계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세 번째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가족 관계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교하곤 했었는데 조금 더 오늘은 엄밀하게 좀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상전과 종은 가족이 아니죠. 이 가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담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솥밥으로 그냥 밥을 먹는 사람들인 거죠. 신분은 너무나 다르고 관계도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일종의 가족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지어서 지칭을 할 때 어느 단계, 어떤 단계를, 단위를 기준으로 삼았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받으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낳았던 자식 그리고 네가 돈 주고 사온 종, 몽땅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기본 단위는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야곱이 누굴 데리고 올라가냐면 자기 아들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울타리 안에 같이 살고 있던 종들까지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언약을 맺고 할 때도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인 거예요.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처음 유월절이 주어지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였죠.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냐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울타리 안에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 히브리인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건 극단적인 그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바로가 문설주 피를 바른 히브리네 집에 들어가 있었으면 바로의 장자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도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면, 그냥 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삼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제가 설명할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일을 쉬고, 네 마누라도 쉬고, 네 자식도 쉬고, 결국 네 울타리 안에 있는 잠깐 들어와서 거하고 있는 손님과 객도 쉬고, 네집 울타리 안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쉬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안식일의 범주는 어디냐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히브리인 저 이방인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인과 이 종은 가족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서 전쟁 포로로 끌고 오면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인이 우리 부모를 죽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빚이 많으면 자기 자신을 팔아서 혹은 자기 자식을 팔아서 종이 되게 했거든요.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인과 종은 어찌 보면 철천지 원수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같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했느냐? 우선은 종에게 행동하는 것을 명령하죠.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네가 생각했을 때 타당한 일,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상전이 너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네가 상전에게 순종을 하면 그 대가를 상전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대하듯이 상전에게 대하고 그 대가는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이 종이 모든 힘을 다해서 주인에게 복종을 해도, 순종을 해도 주인이 참 억장 무너지게 대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에게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여곡절로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가끔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했는데 자녀가 아빠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이 자식이 여기서 싸가지 없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이 하는 말이 맞는 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 종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종이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내 행동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네 욕심대로, 네 권리대로 행동하지 말고 우여곡절을 따라서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너도 상전의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너도 종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도 결국 상전이 있어서 네 상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여곡절로 행동하실 것이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보면 이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고 있고, 또 평가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꼭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명령은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랑 이 종의 관계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관계로 갖지 말고 예수님을 기준 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냥 주인은 주인 노릇하고 종은 종 노릇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행동해라.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주인과 종이 있나요? 주인과 종이 있나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의 집에 식모살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식모살이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뭐 상황이 안 맞으면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비록 그렇게 살아도 종으로 이렇게 인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그게 규정되진 않았어요. 물론 종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종처럼 대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근데 결국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야, 이건 오늘날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랑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한 울타리 안에 나의 식구가 아니지만 같이 있는, 같이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조카들 데리고 살았죠. 조카는 피붙이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영복 권사님만 한 울타리 안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네요. 그렇죠? 원룸을 예. 그래요. 집에 예전에는 머슴이 있기도 했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집에 머슴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슴을 기억하는 데 보니까 머슴이 가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걸 보고 아 저렇게 마약을 하는구나 이렇게 배웠다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머슴도 있었고요. 요즘은 건물 안에 새를 주고 아니면 같은 건물 안에 원룸을 주고 이래가지고 여하튼 한 울타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심지어 요즘은 강아지 고양이도 많이 키우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심판받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순종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 울타리가 울타리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만 그렇죠? 나는 직장까지도 우리 울타리야 직장을 한 울타리로 본다면 직장 안에서 상사와 아랫사람은 지금 여기서 명령한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돼요. 또 조금 더 넓게 봐서 나는 관악구에 사니까 관악구가 내 울타리야 이렇게 묻힌다면 관악구 안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야지 되는 겁니다. 가장 크게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울타리 그러면 나는 남한에 살아 저 사람들은 북한에 살아 그럼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혹은 북녘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크게 보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한 울타리 안에 사람이라고 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한 솥밥을 먹는 사람들 나와 같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행동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이 행동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내 모든 행동에 대한 대가와 상급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살면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오늘 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한 울타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같은 울타리 안에 거하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문화, 그리고 나와 때로는 혈통이 다른 사람들까지 붙여주셔서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는 귀한 기회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또 약속을 주실 때에 그저 나 혼자에게만이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셔서 내 피붙이에게만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답게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자꾸 넓혀주셔서 우리의 참 함께 거하는 거주 공간에서의 울타리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울타리,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 그리고 온 세계까지도 우리의 지경과 울타리를 넓혀 생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